고린도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삶이 되지를 못하며 항상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저희들을 이 시간도 말씀으로 깨우시사 참으로 권세 있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알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자신을 그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도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또 자기를 고난의 증인 이렇게도 말하고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이렇게 그 자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을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나처럼 함께 장로된 자기 때문에 내가 고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이라면은 장로인 당신들도 고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이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또 고난의 증인된 그 길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을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 그 교회에서의 장로라는 그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로 이제 부름받은 것이지 어떤 맡기운 양무리들을 주장하고 다스릴 권세로 맡겨진 그러한 그 위치는 아니다.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이 젊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젊은 자들에게 또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 젊은 자라 그래서 뭐 굳이 뭐 20대, 30대 이런 그 청년들 뭐 이런 사람들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장로 외의 모든 성도들을 다 그 지칭해서 젊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그 장로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어른을 지칭해 장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장로를 제외한 모든 성도를 장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젊은 자로 그렇게 이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라는 것과 대비하기 위해서 젊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이 말은요 그 장로들이 시키는 말을 그 잘 들으라 이러한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뭐 말하는 건 다 순종을 해야 되고 또 목사가 시키는 대로 잘 또 순종을 해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 말들은 이 본문과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본문의 말을 그냥 이용을 해가지고 어쨌든 목사가 좀 잘 그 부릴 만한 그런 그 교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 젊은 자에게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 말은 그 장로들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그 베드로가 말한 장로는 고난의 증인으로서 장로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증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그런 장로들의 말을 잘 들으라 이러한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에 증인된 그 장로들의 그 말, 또 그들이 보이는 것은 주님 가신 길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 가신 길을 보여주고 또 주님의 고난을 증거하고, 이게 장로의 역할인데, 그러한 장로들의 그 말을 순복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도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장로가 말한 보여주는 고난의 길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따르는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장로의 지위에서 고난의 증인으로 있다면 그 장로의 말을 순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순복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와 같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와 같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이와 같이라는 말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무작정 장로의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젊은 자를 향해서 이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장로들에게 얘기했던 것과 같은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장로는 고난의 증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무리들에게 주님의 가신 길, 주님의 고난을 보여주기 위해 세움받은 자가 바로 장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신자들에게 주님의 고난을 나타내고 증거함으로써 그 장로 역할을 바르게 해야 될 것을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결국 장로는 주님의 고난을 보여주기 위해 세움받았다는 그 정신으로 양무리를 채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로가 그 고난의 증인의 길을 갈 때에 양무리는 그 장로에게서 뭘 보냐면은 주님의 고난을 볼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할 때 그게 곧 장로에게 순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장로의 위치에서 양무리에게 보일 것은 주님의 하신 그 고난의 증인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게 장로 위치라면은, 양무리들은 결국 젊은 자들은 그 장로를 통해 보여지는 주님, 그 주님을 따르고 주를 믿는 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이건 뭐냐면은 장로에게 순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모든 신자가 그 마음이 하나 되는 중심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모두가 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마음이 아니고 주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본분이다. 그 마음 가지고 모이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고난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신자가 가야 될 길이다, 이 사실을 믿고 고난에 참여하는 그 정신을 따르는 것으로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출석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그 고난의 길 자체를 꺼려하고 나는 그걸 피하고 싶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건 형식적으로는 신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참된 신자라고는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 길을 가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낮아진 자리에 오셔가지고 오직 고난의 길만 가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나를 따라오라 또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주님 가신 그 길로 따라오라, 그게 고난의 길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아무나 예수님이 증인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 임하면은 증인이 된다 이랬죠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증인되는데 왜 성령이 필요하냐는 말이죠. 성령이 안 오면은 증인이 못 되느냐. 성령이 오셔야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증거하는 것, 고난을 담아서 그 고난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 그게 증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증거하는 것도 나 또한 그 주님의 고난의 길에서 있어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데, 그 고난의 길을 사람이 그 누가 가려고 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흥되고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 영광을 증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길을 사도들이 증거한 바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 이런 증거를 사도가 한 바가 없어요. 또 예수님도 그런 길을 가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여기는 것이 뭐냐면 그게 다른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지 아니한 다른 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다른 길을 사람 좋아한단 말이죠. 왜냐면은 권한과는 다른 길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잘 먹고 잘 살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세상이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가지 아니한 길, 다른 길,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영광이 없는 그 길은 찾는 사람이 많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좋아한다. 왜? 그 길이 뭐냐면 결국 네가 잘 먹고 날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신자는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신자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안 매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커지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커지고 작고 여기에 매이지 아니한 게 참된 교회다 그 말이죠. 잘 사는 못 살든 거기에 매인 것이 아니고 관심을 주님 가신 그 길에 나도 순종하고 나도 따르는 거 이게 나의 본분이다 이렇게 두는 게 신자고 그걸 가리켜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목표와 목적을 항상 다른 것에 두고 예수를 찾잖아요. 교회 역시도 주님의 권한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게 교회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다 버려버리고 다른 목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모이더란 말이에요. 이처럼 다른 관심을 가지고 모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권한만을 증거하면은 이제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한을 말하지 말한 거 아니는데 왜 권한만 말합니까? 권한을 말하되 다른 것도 좀 말해주면서 항상 이런 요구를 하죠. 권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고 나면은 그 권한의 길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좀 우리가 말 편하고 희망이 안 생깁니까? 이런 불평들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고난은 그냥 주님의 몫으로 돌려버리고 나는 세상의 편한 길을 가려고 하려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 일이 자기 원대로 안 되고 또 실패한 것처럼 보이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실망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 십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왜 믿는데도 안 됩니까? 왜 믿는데 안 됩니까? 이런 불평을 안 했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거든요. 내가 그냥 나를 볼 때 믿었다고 여기는 것이지. 근데 주님 볼 때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예수란 이름을 불렀던 것으로밖에 안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을 증거할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신자라는 것. 항상 그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 난 부름받았다, 구원받는다. 가운데 거 다 떼버리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신자로 부름받았다. 아 그런가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에 따라갈 자로 부름받았구나. 좀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세상 사람 누가 인생을 그렇게 보겠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주님 가신 고난의 길로 따라갈 자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자기를 안 본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내 인생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위한 예수님이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권한받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이게 잘 되면 잘 되는 그 일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타내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된 일에서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신자 인생에는 그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뭐 우리가 조금 넘어지고 또 뭐 좀 무너지고 이런 게 실패로 보이겠지만은, 근데 신자는 모든 일에서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마지막은 영광에 참여하는 거 분명히 끝나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은 성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고난의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평가를 해야 되고 세상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신자라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시각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실패로 보는 게 나도 실패로 보이고 세상이 성공 보는 게 나도 성공으로 보이고 자꾸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이 실패로 오는 것 속에서 나도 실패 오면서 실망을 하고 낙심하고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런 불평이 나오고 항상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나간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주님 뭐가 증거되겠습니까? 그러니 신자는 그 우리가 처해지는 환경병이 어떻할지라도 잘되든 못되든 그 속에서 주를 나타내야 될 사람이고 주님이 계신 것으로 감사함으로써 정말 주님 살아계신 분 또 주님이 주어진 그것이 가장 귀한 걸 나타내야 될 사람이고 이렇게 세상과는 자꾸 다른 모습 속에서 주님을 증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신자가 사랑하는 고난의 길이라던 말입니다. 세상 이해할 수 없는 길. 그게 신자 인생이에요. 만약에 우리 신자 인생을 어떤 세상 기준 가지고 평가한다면은 그 어떤 인생도 복받았다고 말할지는 못할 겁니다. 뭐 갑부가 되든 부자가 된 사람 빼놓고. 근데 신자 인생에는 마지막 때 주어진 고난의 길에 주어진 영광으로 모으는 게 평가되기 때문에 정말 그 고난의 길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님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게 믿어진다면은 이미 그 인생은 성공의 길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신자가 자기 인생 그렇게 평가를 해야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한 가운데에서 주를 증거할 것인데 그런 평가를 하지 못하고 세상이 보는 것처럼 자기를 보니까 초라하게 보이고 뭐 세상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항상 그렇게 자기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광이란 것도 모르고 또 어떤 참된 그 복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신자가 그 마지막 때 주어진 고난의 길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영광 그걸 바라보고 그 영광 때문에 나는 고난의 길을 가지만 내 인생은 성공이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정신에 있는 것 그걸 가지고 겸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가신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면서 주님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고 주님만 증거하는 것 항상 예수님만 증거하려는 그 믿음이 신자들 사이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복을 구하고 잘되고 하는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항상 뭔가 좀 잘된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 자기 자랑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신자 관계는 그 서로가 서로에게서 주님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어야만 그게 참된 신자 관계와 교회인데 주님 보지 않고 자꾸 엉뚱한 걸 보는 거예요. 서로의 자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이것을 보려고 하고 또 뭐 사는 집을 보려고 하고 입는 옷을 보게 되고 이 자꾸 썩어지고 사라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서로가 자기 모습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신자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에서는 서로를 절대 높일 수 없는 것이고 형제 관계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있다면은 경쟁하고 서로 있는 것 가지고 비교하고 싸우는 자존심 싸움 뭐 이런 것밖에 이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건 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모습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서로가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맺어져 있는 게 참된 신자고 그게 교회다. 그걸 사도가 얘기를 하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는 게 교만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에, 자기를 바라보는 그 교만에서는 주님의 고난의 길은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의 길은 내 자존심이 상하는 길이고 내 이름이 낮아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 원수란 얘기고, 하나님이 원수란 것에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인자는 항상 내가 가는 길이 그 겸손을 따르는 길인가, 아니면은 참된 교만에 그 치우친 길인가, 자기를 항상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한다, 그 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 겸손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에서 누리는 겁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거기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죠. 그래서 신자는 서로에게 귀한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그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줄 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이 곧 하나님께 높임받는 길이다, 이걸 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 어떤 것이냐, 그걸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한 내 인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내가 원한 인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있죠. 다 자기가 원해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신자라면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아는 가운데에서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주께 맡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자란 얘기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원한 인생이 아니고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내가 부름받았다, 이걸 믿게 될 때에 내가 어떤 일에서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염려할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붙들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절에서 하나님이 능하신 아래에서 겸손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고 하고 있는데 염려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원한 대로 한다 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한 대로 우리를 붙들어서 거기에 이끌고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획이 나쁜 거냐, 선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 계획이 선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럼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참여되는 것인데, 여호와를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네가 염려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결국 염려가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한 내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내 인생이 안 되면 어떡할까, 항상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한 대로 된다, 이게 믿어진다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는 그저 하나님 인도하면 믿겠습니다, 여호와 뜻대로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나아간다면 사실 염려할 게 없잖아요. 결국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 얘기는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이런 얘기라기보다도 내 인생이 누가 이끌 있는가를 확실히 알고 그 분의 그 선한 뜻에 모든 걸 믿고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믿지 아니한다는 것, 염려로 인해서 다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 인생을 붙들어 이끌어 가신다, 그걸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아래 있다면 염려라는 것도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살라면 사는 인생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끌려가고 이끌림 받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 그걸 부인하는 것이고 신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은 자기가 원한 목자 인생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신자는 내가 원한 인생은 애초에 없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인생만 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불안하도 염려도 없는 것이고, 그게 다른 점이다 그 말입니다. 가장 편한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게 안 들어 살겠습니다. 그 믿음이 가장 편한 거예요. 힘들면 힘든 가운데에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면 되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힘들 있을 때는 어떤 심적으로 힘들게 되겠죠. 근데 여호와를 바라본 사람은 그 힘들 때의 어떤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만 증거한 자로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게 염려가 없는 신자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자꾸 좀 떨쳐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항상 내가 목적한 인생, 내가 이거 어떻게 이룰까, 항상 그걸 그 생각 구하는 것, 이걸 우리가 떨쳐버려야 한단 말이죠.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꾸 내가 사는 것 착각하기 때문에 내일은 또 어떻게 살까, 모레는 어떻게 살까, 노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 붙들고 있고 선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주기도문도 하나님께 하늘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집시오,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중요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그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염려와 불안 그런 길이 아니고 어떤 평안과 어떤 안식의 그런 길을 사실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원한 내 인생을 우리가 버리지를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자꾸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환경 그걸 자꾸 머리 우리 가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어지는 인생 속에 실망하게 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들어 이끌어가는 것, 거기에 내 모든 마음을 다 실어버리는 그쪽으로 우리가 방향이 돌려져야 돼요. 그게 참된 인생이다.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염려하는 게 가장 어리석습니다. 물론 염려 있겠지만 그 염려 있을 때에 내가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거리가, 자기를 돌아보는 게 필요한데 염려로 계속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 염려해봐야 일이 안 된다는 걸 주님 말했지 않습니까? 네가 염려하는 키가 클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자로 부름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자꾸 묵상하고 또 뇌를 돌아보는 가운데에서 신자로 살아간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자꾸 점검을 하고 거기에 우리 생각을 두고 믿음을 두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것은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가는 것은 자꾸 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이끌어내느냐 거기에다가 좀 마음을 두고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내일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날마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형통이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 볼 때에 내일은 안 되는데 실패하고 또 안 되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내 실패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더라. 이처럼 우리의 모든 그 초점을 방향을 하나님께 둬버리면은 내 인생이라는 건 사실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게 한 인생만 남는 것이고 그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지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내 인생이 잘 되는 거 여기에 관심을 둬버리는 것이 뭐냐면 사단에게 붙들리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팔찌로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는 세상에서 마귀를 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항상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고 있는 게 지금 이 땅의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마귀의 세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대구 왔다 내일은 서울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귀도 영이거든요. 영이기 때문에 온 지구상에 그 세력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 먹잇감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마귀에게 삼킨바 되고 만다. 그걸 말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것인가?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만의 고난이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이요 저 사람 편한데 내가 힘들게 살면은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거 자꾸 여겨요. 그렇게 되면 자꾸 비교가 나오거든요. 저 사람 복받고 나는 고난받고 뭔가 다르다는 인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불평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합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게 뭐냐면은 마귀에게 삼킨바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그 자체가. 왜?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동일한 길입니다. 결국 고난은 신자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인 것이지 내가 뭔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징계, 벌 이런 게 고난이 아닌 것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 고난의 길을 갑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형편이 아주 나빠가지고 또 고생하는 거 그게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잘 살면 잘 사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돈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길을 간다는 게 이처럼 주를 믿는 모든 신자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에 놓였기 때문에 잘 산다 못 산다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게 사도의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동일한 고난 속에 놓여있고 동일하게 주를 바라보는 관계에서 놓여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귀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런 관계에서는 서로가 어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뭐 비교하고 경쟁하는 또 자기를 보이는 이런 모습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 가신 그 길에서만 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주가 아니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짓거리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마음이 떠나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게 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나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아무리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은 나에게 해당된 길이 아니고 뭔가 싫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항상 주님이 누구시고 또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에만 영광이 있다. 또 그 길에만 때가 이르면은 그 길에 순종했던 자기 백성을 높이시고 면류관 씌우신다. 이걸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것이냐. 그걸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죠. 근데 자기를 보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자는 게 돼버린단 말이죠. 10절부터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받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을 받지만은 곧 잠시 잠깐 후에는 그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자가 누릴 영원한 진짜 복이에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요, 이 세상에서 뭐 잘 사는 거, 높아지는 거, 그게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드셔가지고 믿음을 줘서 날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심으로 마침내 영광이 이르도록 만들어내시는 것. 그게 또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이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난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능하신 손이 날 붙들어서 그 영광에 도달하도록 만들어낼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나를 안 보는 것이죠. 내 힘을 믿지 아니한 것이고 그냥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힘만 의지하는 것이고. 근데 마귀는 안 그렇습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 지금 네 형편이 뭐고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이고 네가 믿음이 있으면 네 힘으로 이렇게 해봐라 내 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게 마귀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는 것은 날마다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묵상하면서 그 길의 순종길을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힘쓰고 살아가는 이것이고 깨어 있는 것이다. 신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 것 이것이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겁니다. 사도는 이 말씀을 권면하면서 성도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신자가 서로서로 또 이 진리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예수 안에 하나 된 것을 서로 확인을 하면서 주님의 약속된 소망 같이 나누는 것 이게 참된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것을 매개하면 안 되죠.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되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만 선포해야 되고 그 길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도록 유익을 주고 또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길을 갈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참된 진리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것 그것만 바라보시면서 주님 가신 길을 힘써 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셔서 인도하고자 하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길은 하늘의 영광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잘되는 오직 거기에 모든 목적을 두고 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랄 자로 불러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영광 이르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모든 걸 다 주께 맡기고 우리 염려 없이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며 힘써 그 길을 갈 수 있는 영광을 소망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